BOA 뉴스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소형 항공기가 도심 번화가에 추락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필라델피아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6분경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한 환자 수송 목적의 소형 민간 항공기가 인근 쇼핑몰 근처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에는 멕시코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을 찾은 소아 환자와 보호자인 모친, 승무원 등 6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멕시코 외무부는 오늘 X를 통해 사고기에 탑승한 6명 모두 자국 국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항공기 추락 직후 현장에는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이후 주변과 주택에 차량 불이 옮겨붙어 현지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상에서 추가 사상자가 나왔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항공기가 추락한 것을 보게 돼 매우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억류된 미국인 6명이 어제 석방됐습니다. 리처드 그레넬 북한 베네수엘라 특별임무대사는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미국인 억류자의 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이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한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레넬 특사는 이날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넬 특사에게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민 송환자를 태운 항공기의 착륙을 보장하도록 할 것과 모든 미국인 수감자를 본국으로 데려올 것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를 군용기 등에 태워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넬 특사는 마두로 대통령과 불법 이민자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인 석방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6명의 억류자를 베네수엘라에서 데려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그레넬 특사와 그의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소방당국이 군용 헬리콥터와 아메리칸 이글 여객기 충돌 사고 현장에서 시신 41구를 수습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인근 포토맥강에선 지난 29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메리칸 이글 여객기 5342편과 공항 인근을 지나던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간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64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육군 헬기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3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없다면서 구조 작업을 위한 시신 수습 임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30일 사고 여객기에서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와 블랙박스로 불리는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어제는 헬리콥터의 블랙박스 회수에도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 기록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어제 사고가 발생한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일대에 헬리콥터 비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미국인을 포함한 인질 3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가자지구 칸 유니스에서 야르덴 비바스와 이스라엘계 프랑스인인 오페르 칼데론을 적십자사 직원에게 인계했습니다. 이어 약 2시간 뒤 추가로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키스 시겔에 대한 석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인질 3명은 모두 이스라엘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이번 석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에 따른 네 번째 조치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루비오 장관이 1일부터 6일까지 파나마와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위 관리, 재계 인사들과 만나 불법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이주 중단과 초국가적 범죄 조직 및 마약 밀매업자에 대한 대처, 중국 대응, 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 핵심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으며 평북은 오후부터 평남과 황해도 저녁부터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22도에서 0도,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이별의 길끝에서 나는 너를 기다린다. 봄의 약속은 아직 멀었지만 너의 온기는 나를 녹인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새해도 벌써 2월입니다. 한겨울의 추위는 여전하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벌써 저만큼이나 달려가고 있는 때가 요즘인데요. 짧고 간결하면서도 또 은은한 울림이 있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나태주 시인의 2월의 길이라는 작품으로 오늘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 여행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2월에 기념할 수 있는 음악가와 작품으로 클래식 음악 여행하겠습니다. 첫 곡은 1800년대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입니다. 바리톤 티토 고비, 알세오 카피에라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아키노 로세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이탈리아의 바리톤 티토 고비, 알세로 가비에라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조아키노 로세니는 가에타노 도니제티, 빈센초 벨리니와 함께 1800년대 전반기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음악가입니다. 1792년 2월에 태어났고요. 7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오페라 작품을 쓴 것은 14살 때부터이고 20대와 30대 아주 바쁘게 활동하다가 40대 중반부터는 오페라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로시니의 이름으로 남겨진 오페라 작품이 39개나 됩니다. 방금 들려드린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는 24살 때, 뭐 단 10여일 만에 만든 작품이라고 하네요. 다른 작품들도 대개 뭐 2, 3주 정도 사이에 완성시킨 로시니는 다작의 작곡가로 유명한데요. 알제리의 이탈리아 연인이라는 작품은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 여러 나라로 로시니라는 이름을 알렸고요. 서곡 연주만으로도 유명한 오페라 도둑같이도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빌헬름 텔, 그 최고 권위자에게 예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던 빌헬름이 주인공인 이야기죠. 이 빌헬름이 사과를 명중시켜서 아들도 구하고 혁명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에 낯설지 않을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빌헬름 텔 서곡 들으시고요. 2월에 주목해볼 또 다른 음악가 소개해드립니다. 이탈리아인 지휘자 카를로 리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월에 태어난 이름난 연주자 가운데는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꼽는 러시아계 미국인 야사 하이페츠가 있고요. 폴란드에서 태어난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도 2월에 주목을 받았던 연주자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면 헐리우드의 그 스타들의 이름에 별을 새긴 바닥 장식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름을 올린 몇 안 되는 클래식 음악가 중 한 사람이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1960년 2월이었고요. 또 음악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의미로 이 헐리우드 명예 거리 바닥돌에 이름 명판이 새겨졌습니다. 루빈스타인은 특히 쇼팽 음악을 제일 잘 해석하는 피아니스트라고 하죠.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폴로네즈 연주, 이 루빈스타인의 연주를 최고로 꼽기도 하는데요. 섬세하고 우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풀어내는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 뛰어난 실력이 뒷받침된 완벽한 연주라는 평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 연주한 프레데리크 쇼팽의 화려한 대활체 작품 번호 18의 내림 2단조 들으시고요. 루빈스타인의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쇼팽의 화려한 대월츠,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연주였습니다. 루빈스타인은 미국 훈장, 영국 훈장, 또 여러 차례 그래미 수상도 있고요. 영국의 그라모폰 상으로도 그 뛰어남을 인정받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쇼팽의 나라 폴란드가 고향입니다. 서너 살에 이미 천재성을 알아본 유명한 음악가가 루빈스타인을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고 추천했을 만큼 남다른 훈련도 받았답니다. 루빈스타인이 그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한 것이 11살 때쯤이라는데요. 그때 지휘자가 루빈스타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던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이었습니다. 루빈스타인이 미국에 알려진 것은 1906년 뉴욕 카네기홀 무대였습니다. 그때는 혹평에 아주 절망할 정도였지만 다시 연습에 매진해서 청중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전쟁터도 가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탄압했을 때 루빈스타인이 미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 야사 하이페츠, 첼리스트 에마누엘 포이어만 그리고 나중에 피아티코르스키로 이어진 트리오 연주단을 만들어서 활동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100만 불짜리 트리오라고 불렀답니다. 자, 미국 국적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은 1982년 스위스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루빈스타인의 음악 유산은 1974년부터 3년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열리는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젊은 피아니스트 발굴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에마누엘 렉스, 게르하르츠 오피츠,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바로 루빈스타인 콩쿠르의 역대 우승자였고요. 한국의 손여름 씨, 조성진 씨도 이 대회 입상자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리베스트라움, 사랑의 꿈입니다.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 에니크 호르다가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에 흐르는 청아한 아이다, 테너 엔리코 카루소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오페라 아이다는 개선 행진곡으로 아주 유명한 오페라입니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충성과 희생,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를 다룬 아주 웅장한 작품인데요. 1870년대입니다. 이집트의 그 수에즈 운하 개통과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 개관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만든 베르디의, 주세페 베르디의 역작입니다. 전설의 테너라고 불리는 테너 카루소, 엔리코 카루소, 1873년 2월에 태어난 음악가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가 고향이고요.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오페라로 그 명성을 쌓아왔던 카루소는 당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최고의 성악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성악가의 역사를 흔히 카루소를 기준으로 나눈다고도 합니다. 카루소가 활동하던 시절에 음반을 녹음하는 기술이 나왔는데 그 음반으로 목소리를 기록한 그 초창기 성악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카루소입니다. 푸치니는 카루소를 만난 자리에서 그 목소리에 놀라서 하늘이 보낸 사람이냐라고 물었다고 하고요. 지휘자 토스카니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목소리라면서 극찬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카르소는 190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의 만추아 백작 역으로 미국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그 후 18년 동안 무려 40여 편 오페라에서 주인공 역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카르소는 기관지염 같은 증상을 앓다가 늑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1921년 48살이었습니다. 자, 카르소가 죽고 난 60년도 지난 뒤에 카르소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는 이탈리아 소렌토의 한 바닷가 호텔방에 머물렀던 칸소네 가수 루치오 달라가 부인과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카르소의 마음을 살피면서 써내려간 노래가 유명합니다. 제목이 카르소입니다. 카르소의 시대를 추억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탈리아의 또 다른 전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엔리코 카르소의 이야기를 담은 카르소를 불렀습니다.
구이도 벨 마레 루치 e ti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di Sorrento. Un uomo abbraccia una ragazza dopo che aveva pianto. Poi si schiarisce la voce e ricomincia il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as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Al mare, penso alle notti là in America, ma erano solo le lampare e la bianca scia d'un'elica. Sentì il dolore della musica, si alzò dal pianoforte, ma quando vide la luna uscire da una nuvola, mi sembrò più dolce anche la morte. Guardò negli occhi la ragazza, quegli occhi verdi come il mare. Poi all'improvviso uscì una lacrima e lui credette d'affogare. e con un po' di trucco e con la mimica puoi diventare un altro. Ma due occhi che ti guardano così vicini e fermi ti fanno scordare le parole, confondono i pensieri. Così diventa tutto piccolo anche le notti là in America. Ti volti e vedi la tua vita come la scia d'un'elica. Ma sì, è la vita che finisce, ma lui non ci pensò poi tanto, anzi si sentiva già felice e ricominciò il suo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VOA 한국어 방송에서 클래식 음악 소개해드리는 시간,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방송하고요. 오늘은 2월에 주목해보는 클래식 음악가 또 작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월의 음악가로 소개하는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카잘스는 1876년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주로 살았는데요.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첼로 연주 역사에 아주 큰 인물입니다. 카잘스 3중주단의 녹음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7번 내림비 단조, 작품 번호는 97, 대공의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